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현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바르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피터 블룸필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지은 책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에 대해서 일일이 매일 이메일이나 카톡을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을 살다 보면 이 결정 내려야 될 그런 순간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또 결정을 바르게 내릴 수 있을까? 결정을 내릴 때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원래 제목으로는 결정, 그 다음에 컴마 결정, 컴마 그리고 결정,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결정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매일 결정을 내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내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여름에 휴가를 가요. 그렇죠? 사무실에서 일하고 뭐 하다가 이게 맨날 결정 내리고 하는 거, 야, 우리 이제 다 버리고, 그리고 휴가 가서 며칠 동안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보자. 그리고 휴가를 가면 그때부터 몇 시에 일어나냐, 가서 일어나면 오늘 낚시를 하러 가냐, 오늘 저녁은 피자를 먹어야 되냐, 오늘은 짜장면을 먹어야 되냐. 휴가 가서도 결정이죠. 그렇죠? 휴가 가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다투기도 하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생각을 좀 하면서부터는 그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결정하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든 결정을 이제 피할 수는 없는 게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근데 이제 결정을 내리려고 할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를 오늘 여기 그 블루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러 가지 그 사례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무래도 대학에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좀 요약을 좀 어느 면에서 좀잘 이렇게 해서 이게 전달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미국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알게 된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수. 그분이 책을 많이 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학교에 온다 그래요. 와서 세미나를 한다 그래요. 그럼 거기 가서 딱 이렇게 앉으면은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가서 강의를 이렇게 50분인가 듣잖아요. 그러면 주제가 그 사람이 30년이고 연구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와서. 근데 너무 쉽게 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그런데 잘 못하는 사람, 하여튼 거기 가서 들으면은 10시간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이걸 가서 제가 이렇게 읽으면, 야, 진짜 어떻게 이거 예를 이렇게 잘 들었을까? 이제 그만큼 생각도 많이 하고 사람들의 그 심리 파악을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 그래서 이 책이 모두에게 이렇게 공감을 줄수 있는 그런 책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분이 중고차 사러 간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책에는 이름이 아마 콜린으로 나왔는데, 콜린이라 그러면 모르니까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철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아주 신중하기로 유명한 이제 철수가 가만 보니까 이제 차를 하나 사야 되는데 새 차를 할수 있는 그 능력을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철수가 중고차를 사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중고차 시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차가.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자기 예산하고 쭉 줄여 갖고 이제 두 개로 압축을 했어요. 두 개로. 그래서 하나는 남쪽에 있는 그 중고차 회사에서 파는 쏘나타고, 다른 하나는 북쪽 회사에서 파는 기아의 K5입니다. 이게 두 개로 이제 압축이 된 거예요. 상태, 그 다음에 차의 색깔, 뭐 가격, 성능, 이게 두 개가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정을 내려서 둘중 하나만 사야 되고 둘은 못 사잖아요. 하나만 이제 사야 돼요.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씩만 내가 더 타보고, 그리고 둘중 하나 이제 하나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남쪽에서 이제 쏘나타를 이제 가서 운전을 해봤습니다.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살려고 그러다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K5가 참 좋은데.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예, 북쪽 회사에 가서 K5를 한번 이제 타보기로 이제 하고 가면서 뭐라고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했냐. K5 운전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와서 쏘나타가 남아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쏘나타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K5를 운전한 다음에, 그러고는 온 거예요. 다시 남쪽 회사에. 갔더니 쏘나타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러고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쏘나타를 사기로, 예,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예, 쏘나타를 사고 기분 좋게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사실, 예, 뭐라 그럴까,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늘 하는 그런 방식의 이게, 이 뭐라 그럴까,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 뭐 비교해보고 지혜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게 자동차만 그렇겠냐? 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애완견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뭐 이제 학교 같으면 수강 과목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하든지 할 때마다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정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될 때, 이 목사님이 첫 번째 주신 경고의 말씀이 뭐냐? 환상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환상. 그래서 제가 환상이 뭔가를 또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전을 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뭐냐면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 공상. 이게 환상이라니까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 환상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은 일종의 심리 게임이라 그랬습니다. 심리 게임이라는 건 뭐냐?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상상하고는 먼저 상상을 합니다. 믿고 싶은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건 환상이 아니고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자기가 이걸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부터 얘기를 하면 원래 뭘 갖고 싶었던 거예요? 쏘나타를 타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원래 쏘나타를 타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저쪽 갔다가 다시 오면 여기 남아있는 거 요거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그걸 아주 사실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자기가 꾸며놓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그냥 확신을 갖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게 이게 환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몇 가지 일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조그만 실험을 하나 이제 구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같으면 저쪽에 갔다 여기 다시 오면 이게 남아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실험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도 다볼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 이거 자기가 알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확고하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와보니까 그 환상으로 만드는 규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 가보 왔다 보니까 뭐 쏘나타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쏘나타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자기가 만드는 그 환상이 아니고 이게 실제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차를 사도록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게 아주 명백하고 확고한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을 자기 계획하고 일치하게 만들려고 한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그렇죠? 큰 잘못이에요. 근데 더큰 것은 그렇게 한 뒤에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다고 주장하고 돌아다니면 더큰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항상 입에서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뜻,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입에서 하나님의 뜻, 이게 이겁니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바꾸면 하나님의 뜻이 하루 만에 달라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거 좋아해서 이걸 내가 사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직하고,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인 그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수는 처음부터 잘못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숨겨진 뜻, 그렇죠? 이런 걸 본인이 알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 거, 오해하게 된 거. 자, 제가 여쭤볼게요. 철수가 쏘나타를 타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얼마든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철수가 쏘나타를 사든 안 사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그대로 이행이 돼요, 안 돼요? 아,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철수는 내가 이것을 사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수가 쏘나타를 사든 안 사든, 그렇죠?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되는 거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만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심지어 뭐도 들어있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 일들이 그렇죠?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그렇게 다윗의 삶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이거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한다 해도 오직 주님의 뜻만 서는 거예요. 이 철수가 쏘나타를 사든 안 사든, K5를 사든 안 사든, 그렇죠? 예, 주님의 뜻만 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숨겨진 뜻만 서는 거예요. 이런 걸잘 기억을 하시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중고자동차 구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합법적인 자동차면 여러분이 다 사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죠? 훔쳐다 놓은 물건 아니고, 중고자동차 시장에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 차면, 여러분, 예, 1억 원, 5억 원짜리라도 중고차 사면 되는 거예요. 다만 자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해야만 이 사람의 삶이 비참한 삶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차든 합법적인 그런 차다 그러면, 예, 그러면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철수가 그걸 사기를 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그걸 물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 아니까. 합법적으로 누구나 살수 있는 그런 제품이면 가서 사시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홈플러스에 가서, 그렇죠? 가서 보시면 같은 제품인데도 1,000원짜리도 1,500원짜리 브랜드가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걸 사셔도, 여러분, 먹기 위해서 뭐 시리얼을 산다든지 계란을 산다든지 뭘 사셔도 하나님의 뜻이야. 상관없어요.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는 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서 할때이 계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계란 사는 게 하나님이 이런 거 묻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될 거는 내가 그거 사길 원하느냐. 아시겠죠? 계란도 조금 비싼 게 있고 조금 덜 비싼 게 있고 저는 항상 덜 비싼 쪽으로 가고 제 아내는 항상 뭐 유기농이라 그래 거길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똑같은 거야. 제가 그렇게 내가 사고 싶은 게 있고 제 아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 거지. 그거를 자꾸 하나님이 이걸 사길 원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함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평생 괴로워져요. 삶이 영어로 얘기하면 미저러블해져요. 비참한 그런 삶이 열려요. 왜 그렇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건을 살펴보고 또 자기의 예산 범위 이런 것을 다 살펴보고 철수는 자기에게 맞는 거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매일 아침마다 철수야 이거 사라고 이메일 보내거나 철수야 저거 사라고 K5 사라고 카톡을 보내지 않는다. 어떻게 안 보내? 네버. 네버 하시죠? 네버 뭐야? 절대, 결코 하나님은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오는 이메일 카톡을 자기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서 하나 받았다고 하고는 하나님 이걸 보내줬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특별히 이분이 참 좋은 그러한 그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직업을 선택할 때는 참으로 현실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뭐 하려고 그러냐? 부모 뭐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의사, 뭐 변호사, 교수, 또뭐 이렇게 믿음 있는 집안에서는 목사, 뭐 이런 거 해라. 또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옛날엔 다 대통령 하라고. 난왜 하려고 그런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머리가 깨지지 않게 해서 그거 대통령 하면.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런 거를 환상 속에서 이렇게 그리는데, 이런 환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직업이 매력이 있고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이분 얘기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근데 현실은 매우 다르다는 거를 특별히 부모가 잘 인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사, 변호사, 뭐 보기엔 다 좋은 것 같은데, 현실은 매우 다르다. 모든 직업에는 힘들고 부정적인 그런 면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3장 17절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해놓으신 운명이 있습니다. 3장 17절 가서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곳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과시돌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담이 살던 시대 뭐 의사 이런 거 없던 시대지만 이걸 보편적으로 지금 시대에 적용을 하면 모든 직업이 다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이 월급을 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이게 쉬운 건 아니다.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남의 떡이 항상 더 크게 보인다는 거야. 남의 떡이 항상 크게 보인다. 이게 바로 환상이라는 겁니다. 이 환상을 깨지 못하고 직업을 그런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모들도 아, 우리 애가 의사가 되면 좋겠다. 저도 또 개인적으로 사위를 보면 의사 하나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의사가 한번 되려면 대충 뭐 의전원이나 뭐 옛날에 이런 게 해서 의대 가서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7년, 8년 일단 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끝난 이후에 인턴, 레지던트 이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문의를 따야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남자들 같으면 또 군인도 해야 되고, 뭐 이러고서 나와서 뭐 개업을 하든지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이가 만 33, 34 정도가 돼야 이제 가서 돈을 조금 버는 그런 게 되는데, 지금 뭐 의사도 너무 많고 이게 힘들어서 개원 한번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망한다고 지금 그런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사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제 큰아이는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치과의사는 이제 뭐 이런 인턴 레지던트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가서 공부를 할때 보면 말 그대로 죽으라고 밤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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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가서 겨우 시험 보고 시험 보고 그 생활을 몇 년을 해야 그래 의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여기 대학병원에 가서 인턴 레지던트 하는 그 친구들 한번 가서 보세요.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자나? 2시간, 3시간. 그렇게 자고 그러면서 결국 33, 34 때 갖고 나와갖고 돈을 좀 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보장이 안 돼요. 우리 공과대학에서는 한 10년, 15년 전에는 변리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이들이. 변리사. 변리사가 이런 엔지니어링 이런데 변호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그치, 그러면 변리사가 너무 많아갖고, 그렇죠? 지금 변리사라고도 취직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는 것처럼 직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 조그만 아이들 갖고 있는 부모들이 세상 물정을 좀잘 파악을 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서 직업을 가지고 정말 하나의 그 사회인으로 이 땅에 기여를 하면서 살수 있을까?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부모가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요새 캥거루족이 얼마나 많아요?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집에서.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부모도 힘들어지니까, 특별히 직업에 관한 한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이 아이의 능력을 평가를 하고, 그러고선 이걸 할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좀잘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게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거를 크게 강조를 하셨어요.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자, 뒤늦게 뭐가 잘못된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이후에 이 죄의식에 너무 빠지게 돼서 불면증이 생기고 몸을 망치게 되면 그거 절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 결정 내리기 전에는 안 생깁니다, 그게.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 아이쿠,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그때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죄의식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늘 하는 말이 그때 잘했어야 됐는데 내가 못했다 이렇게 후회하고 후회가 너무 막심하게 되면 그러면 몸을 상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자, 철수 예를 이제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수가 이제 그 쏘나타를 사러 갔을 때 거기 꼭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긴 가서 보니까 거기 세일즈맨이 아주 뭐 멋있게 생긴 분이 나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 차는. 그렇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너무 좋은데 이 주인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돼서 아니면 해외로 이민을 가게 돼서 그렇게 해서 할수 없이 지금 파는 거다. 너무 관리가 잘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아무것도 그저 너무 싼 가격에 잘 나왔으니까 이걸 사라고. 그러면서 이거 거의 타지도 않은 차라고. 그럼 너 그냥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꽂힌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철수가. 그래서 이걸 사야 되겠다고 이제 하고는 그러고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갖다 이제 붙여 놓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쏘나타를 타고 가족 모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배터리 문제가 생겨갖고, 그래서 배터리가 가져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배터리 불러가고 20만 원 주고 배터리를 이제 갈았습니다. 그 가지 않으니까 또 억지로 밀다 보니까 요새 차가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다돼 있어서 이게 또 억지로 밀고 그러면 그 안에 이 컴퓨터 이런 시스템이 이게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하니까 40만 원또 이제 지불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돈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가 또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아, 갖고 와서 물어봤더니, 이게 자동차 편마모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브레이크 쪽이 캠버 이런 걸다 고쳐야 되는데, 이게 40만 원이라는 겁니다. 또 고쳤어요. 아, 가다 보니까 또 엔진이 과열이 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온도 조절 장치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과열이 돼갖고, 그래서 저 위에 실린더에 거기 금이 간 겁니다, 헤드에. 그래서 120만 원 수리비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치고 났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트럭이 돌멩이를 또 튀겨가고 그래갖고 유리창이 또 망가져갖고 30만 원또 깨진 겁니다. 그래서 유리창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차를 몰고 가는데 글쎄 뒤에 가구 트럭이 어디 꽝 부딪혀갖고 또 3주 동안 차를 못 쓰고 다 갖다 이제 맡겨놓은 거야. 아 이러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무상 기간이 이제 지났는데 무상 보증 기간 지나고 이틀 지났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보니까 트랜스미션이 망가졌다 그래갖고 변속기 고치는데 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죄의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그때 내가 정신을 좀잘 차리고 좀 정확하게 좀 이걸 좀 보고 그래야지 거기 세일즈맨 그 말에 넘어가갖고 내가 꽂혀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죄의식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지불하게 되니까. 자, 그동안에 그러면 한번 그 옆에 부인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그러고선 큰 소리를 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줬다 그러고 이거 사갖고 오더니 몇달 지나잖아서 몇백만 원 지금 나가니까. 야, 이게 이상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이거 색깔이 좋았고 모든 게 좋아서 내가 이걸 사갖고 왔어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말로 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죄의식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식을 이 정도 뭐 느끼는 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몸을 망칠 정도까지 죄의식을 느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암만 나를 괴롭혀도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걸 인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말이야. 내가 그러면 K5를 선택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까? 그렇죠? 예. K5를 선택했어도 그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고차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때 새 차를 사, 돈을 좀 들여서라 새 차를 샀으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여러분, 새 차라고 꼭 문제가 안 생긴다는 법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맨 마지막, 아유, 차 관두고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녀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 몸만 상하게 되고 옆에 사람만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라고 하는 길에 들어서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예를 들어, 아유, 우리 부모님이 더 부자였더라면. 내가 지금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예. 그때 내가 수학을 좀더 잘했더라면 의과대학에 가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좀 공부를 더 해갖고 대학을 마쳤더라면. 또 어떤 분들은 저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예. 또 어떤 분들, 아유, 더 좋은 교회 내가 처음부터 다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후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 아프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다 만약에 만약에 만약이라 하는 건데, 이 만약의 길로 우리의 인생 길을 그쪽으로 인도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다. 그렇죠? 예,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죄 가운데로 밀어넣는 큰 죄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다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섭리 자체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계속해서 그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모든 악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이 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대학교 이제 마치고 예, 그리고선 이제 대학원 처음에 가서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실험이. 이렇게 안될 수가 있을까. 막 납땜 뭐 이런 걸 하고 그러는데 그냥 납이 튀어서 그때 정말 안경을 안 쓰고 그랬으면 예, 눈 아마 하나가 멀기도 하고 그럼 뭐 사고도 발생을 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미국 가서 또 여행 조금 하고 그러고 왔더니 그다음부터 풀려서 되더라고요. 뭐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예, 탄탄대로만 돼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앤다운 이건 있어서도 항상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온 가정이 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돼서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세 사이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두 손녀가 지금 와 있어요. 애들 안고 제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 아이가 조금 커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머니가 우리 집사람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알수 있도록 내가 거기까지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든 뭐가 그거는 걔가 할 탓이고 제가 그래도 목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거 할수 있는 거는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건 내가 알려주고 그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업앤다운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쪽으로 저도 나가고 우리 교회도 나가고 여러 성도님들 나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뒤로 돌려갖고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걸 발견했으면 이걸 교훈 삼아서 내가 잘못 결정 내렸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그 이후부터는 바르게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설 걸로 믿고, 그러고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이거는 뭐냐 하면 뒤늦게 이제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한 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갔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의사가 됐단 말이에요. 의사가. 네, 공부 열심히. 자,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아이가 의사가 된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학문에, 어느 한 분야에서 근면이 일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거기에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일에 이 사람이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정말 따르려면 목사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열정과 재능을 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파고 이런 책들을 보고 그랬으면 진짜 훌륭한 그런 목사가 될 수도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정치 지도자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의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래도 남들 보기에 아, 의사 좋은 거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뜻이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좋게 나왔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예, 누구보다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본인이거든요. 내가 지금 의사지만 마음속에, 예를 들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 28살인가에 왕립, 예, 이렇게 그 주치의가 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떻게, 목사가 돼서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어요? 의사를 다 버리고, 그렇죠? 그럼 뭐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예,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예,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 이 1900년, 50년대 이후에 꺼져가는 그와 같은 영국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가 됐을 때 그거 하나님의 뜻이냐? 나중에 모든 결과를 보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목사가 된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직접 목사가 됐으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삶 속에, 예, 먼저 28살이고 30살까지가 되는 가운데 이 사람들 아픈 걸 고쳐주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에, 이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쳐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갈망이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없이 직접 목사가 됐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아, 이 사람들의 그 아픔을 치유한다는 그이 목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목사 생활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 나타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잘 되면 하나님의 뜻,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재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어진 그 순간순간에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내가 가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교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그것대로 내가 앞날을 바라보면 나가야 돼. 이렇게 열심히 자기 자신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틀어 주실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 아이들도 그런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린 이후에 역경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내가 결정 내린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 이후에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결정을 내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죠. 결정을 내린 이후에 좋은 일로 모든 게다 풀리고 석방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갑니까? 아니면 결정을 내린 이후에 골고다 십자가에 가서 피를 흘리고 죽는 일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뭐라 그럴까? 유약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엔 그게 들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 그렇죠? 애도 병에 안 걸리고 차도 고장이 안 나고 모든 게다잘 되고 애도 시험에 붙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렇지 의사가 되고 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거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걸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예를 들어 뭐 미국이 가장 크다고 하는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 사실 이건 목사가 아니거든요. 이건 심리학자나 이거지. 목사가 아닌데, 그 사람 책을 읽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함정에 우리가 빠지면 정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에,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친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아이는 젖 외에는 못 먹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 여러분, 좋은 거 가져다 줘도 못 먹습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가운데도.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큰데 맨날 우유만 먹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도 단단한 음식,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단단한 이런 음식을 먹어야 결국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만사형통한다고 하니까 그게 좋다 그러면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 그렇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가서 보면, 너무나 많이 훌륭한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면 그 이후에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바울이 그대로 잘 있었으면 종교 지도자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감옥에 갇히는 일과 매맞는 일, 이걸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 속에 기쁨이 넘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바른 결정을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게다잘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존 성경에는 잘 번역이 안돼 있는데,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믿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도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은 다 당한다는 겁니다. 암도 걸릴 수 있고, 자동차 사고도 날수 있고, 그렇죠? 아이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도 지난 한 1년이고 1년 반 동안 어려웠어요. 아, 정말 너무 싫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 모든 것들이 힘들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예. 하나님은 신실하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분량의 그런 그리스도인이지, 모든 게 하는 게다 모든 거다 하나님이 다 나한테 좋게 해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그런 것은 없다 성경에.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다 아담의 저주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그 수고하고 고생하고 시험당하고 하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주관주의에 주의하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에는 이제 주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난 저게 좋아하고 느끼는 게 있고, 저게 좋아하고 저렇게 갈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주관적인 어떠한 그 육감 같은 게딱 보면, 아, 저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선택한 거예요. 제 아내는 저를 선택한 거고. 이게 느낌, 주관적으로 제 아내가 제일 좋은 거고, 제 아내는 제가 좋은 거,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제가 처한 모든 상황과 여기에서 제 아내가 저한테 가장 좋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주관적인 거. 자, 그럼 이렇게 주관적인 무슨 선택하거나 느끼는 게 나쁘냐? 성경은 그게 나쁘다고 얘기해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주관적. 어떤 사람 보라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 이런 블루, 네이비를 좋아하고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느낌에 관해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의 인도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 시간을 할애해서 느낌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느낌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다. 느낌은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이거를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신비주의자 컴플렉스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아, 저 사람 참 영적인 사람이야. 신령해. 우리 개혁, 옛날 성경 표현, 참저 사람 신령해. 여러분 가서 신령한 거, 그 도사가 하는 게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우리말 사전에 가서 신령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신령. 신령은 그 도사가 하는 게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신령하면 안 되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을 고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아, 저 사람 참 영적이야. 참, 스피리추얼해, 영어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무언가 하여튼 간에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단서에 아주 민감한 거예요. 뭐 하나가 딱 이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이렇게 나오는 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극도로 조심합니다, 이런 분은. 예, 그러니까 저하고 잘 지내시려면 자꾸 하나님의 인도, 뜻,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시면 저하고 잘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예, 전그 얘기 딱 나오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 자, 한번. 뭐라고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되냐? 누가 뭐, 왜 이걸 택하셨어요? 왜이 집이, 이 집을 했어요? 그럼 제가 그 집을 좋아합니다. 그 색깔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유, 저렇게 영적인 사람을 내가 처음, 영어 저렇게 스피리추얼하게 신령한 사람을 이렇게 자꾸 그게 되는 거예요. 옆에는, 야, 저렇게 훌륭해, 저렇게 신령하다고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나는 이 색깔을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엔진 소리를 좋아하고, 나는 이런 스타일의 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을 내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구매하게 됐습니다. 자, 철수의 경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철수가 왜 소나타를 샀을까요? 아, 소나타가 더 좋았던 거예요. K5보다 색깔이 좋든 엔진 음소리가 좋든 안에 있는 내장이 좋든 그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좋든 뭔가 들어가 보니까, 딱 보니까 두개 비교해 보니까 어디에 꽂혔어요? 소나타에 꽂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한 하나님의 인도, 그렇죠? 예. 아, 갔다가 와보니까 그 차가 남아있더라고, 아직.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야.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되길 원하는 신비주의자 컴플렉스에 걸려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제 주변에서도 우리 친척들도 그렇고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컴플렉스입니다. 내가 남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거, 이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 모든 건 사실은 철수의 감정이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자동차 색이 좋고, 그렇죠? 이 자동차 촥 이렇게 가속하는데, 아우, 그게 아주 잘 나가더라고. 그래서 나 이거 선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다. 이해하시겠죠? 아니면 타보니까, 아, 이게 뭐, 요철된 데 이런 데 지나가도 K5보다 아주 안락하고 좋던데. 내가 그래서 이걸 선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욕먹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 순교자 컴플렉스가 있어요. 순교자 컴플렉스. 이건 뭐냐? 예를 듭니다. 어떤 분이 선교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하러 가겠다고 선교센터에다 이제, 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 지원서를 냈더니 거기서 이 사람 쭉 이렇게 보더니 두 자리가 있습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기 있는 이분은 이제 호주 사는 사람인데, 호주 사는 사람. 자, 그러면 한 사람 하나는 어디냐? 유럽에 예를 들면 스페인이니 뭐 어디니 거기에 선교사 자리가 하나가 났다. 이제 하나가 났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가나에 선교사 자리가, 당신을 위한 자리가 두 개가 이제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순교자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무조건 어렵고 힘든 데를 택해야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가고는 어딜 가고 싶어요? 스페인을 가서. 또 거기 가서 보니까 두개 이렇게 쭉온거 보니까 자기가 공부하거나 전공한 이런 모든 게 유럽이 더잘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럼 가서 더잘 섬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최고로 어려운 데 가서 이걸 해야 사람들이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봐주니까,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를 선택해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고생하기만 바라는 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고생하는 대로만 가야 돼. 그런데 장로교, 이 성도들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인간의 삶의 그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네 죽을 맛이야 매일같이. 그러면 좀 쉬셔야 돼요. 이 목사들 마찬가지야. 이 설교를 못 하겠어요. 이게 그냥 너무 힘들고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 쉬어야 돼요? 아니면 안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나를 죽이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삶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 그러니까 하는 일이 기뻐야지. 내가 배운 걸잘 사용해서 할수 있는 데를 가야지. 거기 갔다 그러면 괜히 아프리카 안 갔다 그래요. 사람이 날덜 영적이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컴플렉스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기회가 오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섬김 사역이나 이런 게 오잖아요. 내가 할수 없는 거면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라 그러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나보다 잘할, 아, 저 사람이 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주방이 됐든, 그렇죠. 뭐, 무슨 봉사가 됐든, 아니면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든, 뭐가 되든, 하여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걸안 합니까? 예, 능력이 없어서 못 합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할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뭐라,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최대한 미디어 선교해서 알리는 거, 이거 외에는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 그저 교육 좀 시키고 건강한 가정 유지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렇죠? 교제 나누고, 우린 그것뿐이 못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목사가 너무 쉽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밖에 못해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힘드시면 그럼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죽도록 나 고생시키는 그런 분이구나, 이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섬길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기쁘고 좋고, 저도 힘들어 일주일에 세 번씩 하는 게 그래도 이거 갖고 불평불만 안 해요. 왜 그러냐? 아, 준비하는 가운데 나도 많이 배우거든요. 나도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제 아내가, 아, 당신 참큰거 배워서 참잘 됐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좀 집에 좀 적용 좀 하라고. 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유, 그렇게 해야지. 그거 좋잖아요. 목회라니까. 그렇죠? 아, 이렇게 또 해야 되겠구나. 집에서도. 아, 이거 내가 하라고 무슨 여러분만 하라고 전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게 즐겁게 이렇게 돼야지. 하는 일이 짜증이 나고 하나님 하는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잘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느끼고는 감정 그거하고 똑같이 일치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자꾸 헛된 말을 하지 마라. 뭐예요? 내가 좋아서 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가서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따라주고, 그러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이거 하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는 가운데, 본인도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부담이 없고, 정말 그 일이 좋고, 이렇게 될때 어때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